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파면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여성 수용동에 있는 방 하나를 배정받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3.2평 넓이 독방에 수용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기소하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 선고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외교관계가 재개된 이후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노르웨이와 중국은 지난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사오보 씨의 노벨 평화상 선정 문제로 관계가 경색됐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그러나 성명에서 중국은 아시아 내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로 노르웨이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어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새로운 유대인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 서안 지구에 건립된 유대인 주택들은 기존 정착촌을 확대하는 수준이었지만 어제 승인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가능케 할 전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대법원 결정으로 아모나 지역 유대인 정착촌에서 강제 퇴거된 수백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새 정착촌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미래 국가 영토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서안지구 아모나 지역 부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 의원들이 관련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초대됐습니다. 의원들은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어제 초청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이 검토할 비밀 문서들은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주장에 논란이 된 발언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들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거팀이 도청을 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은 누네스 위원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백악관 관리 두 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군 대표단이 파키스탄 부가지리스탄 지역을 이례적으로 방문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성명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룬 파키스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어제 방문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파키스탄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인 뒤 몇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파키스탄과 경쟁하는 인도의 오랜 동맹국이었으며 파키스탄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의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서북부의 한 시장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져 적어도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늘 폭발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쿠람족 반자치구의 행정중심지인 파라치나르에 위치한 시아파 이슬람교도 여신도들의 전용 사원 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테러 퇴치에 대한 변함없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려는 유엔 안보리 방향과는 달리 북한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외교위를 통과한 새 제재법으로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 차단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는 낮까지, 함경도는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발을 방치할 인내심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헤일리 대사는 30일 AP통신 등 주요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고 북한 역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실제로 북한 핵에 대해 우려한다면 행동으로 입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입증은 단순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통해 북한의 실제로 수입을 중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당국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 헤일리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거듭된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인내심이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또 북한이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또 그런 행동은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헤일리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또 했다라고 말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대조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의 2321호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선원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도 최근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하는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자국 내 유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일반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 국가 국민들의 임시 노동 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07년 8월에 해당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상대국에 파견한 노동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매번 합의사항을 담은 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된 상태지만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합의가 어떠한 제재나 국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해 내무부 산하 이민국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력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옌벤 조선족 자치주 허룽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업무 보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룽시에 들어서는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에 필요한 인력을 북한에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훈춘과 단둥을 비롯한 북중 변경도시 제조업체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수를 7만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내 건설 수요 증가와 노동자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력 부족 탓에 값싸고 질 좋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도 외화 벌이를 위해 노동자 해외 송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는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이 버는 돈이 한 해 적어도 2억 달러에서 많게는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액수는 북한이 의류 수출이나 개성공단 사업에서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VOA에 북한 경제에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f they would even extend it to the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China, that would also be it would definitely have more of a real impact.
이 때문에 해외 노동자 송출이 줄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리아투 사무총장은 BOA에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점점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 핵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로이스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님,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광물에서 어업, 직물에 이르기까지 제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데요. 새로운 제재 분야를 추가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One of the things we were focused on is the way in which this new UN report, which was made available.
우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지난달 공개된 UN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전략을 쓰고 있고 중개인들과 은행들의 연결망을 이용해 돈, 사람, 무기, 원자재 등을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계속해서 현찰을 반입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는 위장회사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방법은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를 노예처럼 고용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기자가 언급한 그러한 활동들을 제재하며 북한 선박과 국제항구 사용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의 미국 달러화 사용을 금지해 북한을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북한 당국에 얼마나 고통을 가하게 될까요?
What it will do is cut off much of the funding that North Korea right now uses fo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겁니다. 새로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핵실험 준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핵탄두 소형화 등에서 북한이 더 이상 진전을 내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막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추가한 새로운 제재 내용들이 북한의 셈법과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I believe, based on reports that I've seen, that it does require hard currency. For the regime to make further advances in these areas.
제가 받은 보고들을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은 이런 분야에서 더욱 진전을 내기 위해 현찰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가 이행됐을 때 북한은 한동안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했고 미사일 생산 기지를 폐쇄해야 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공감대가 있습니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나요?
Yes, we saw bipartisan support for those further sanctions from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t was unanimous.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지지했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법이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We are indicating to the administration that they already have important tools at their disposal based upon the
지난해 통과된 대북 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가 새로운 제재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현찰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또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Also, the legislation which we passed yesterday condemns North Korea's development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requires the U.S.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시급합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암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을 겨냥하는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이스 위원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드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외교관 2명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는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소피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 결과 두 명의 대사관 관계자가 2017년 2월 불가리아를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불가리아 외교부는 3월 자국 내 외교관 현황 자료에서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9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행보고서가 북한 외교관의 출국 시점을 전달한 2월로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 외교관은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교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고는 권고 자체가 북한의 외교활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불가리아는 북한 외교관 감축을 공식 확인한 두 번째 나라입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가리아는 자국 내 북한 외교관들의 개인 금융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대사관 명의의 계좌가 두 개로 이 중 하나는 현지 화폐용, 또 다른 하나는 해외 화폐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자국 내 해외 공관의 일반적인 금융계좌 이용 방식으로 불가리아 정부는 이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321호는 북한 공관과 외교관들이 각각 한 개씩의 금융계좌만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발전 전략인 핵경제병진 노선 선포 4주년을 맞아 핵개발의 당위성을 강변한 비망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병진 노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핵경제병진 노선 선포 4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장문의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비망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노선을 제시한 것은 공화국 역사의 일대 사변이라며 지난 4년간 북한의 국력과 지위가 높은 경지에 솟구쳐 올랐다고 스스로 추켜세웠습니다. 비망록은 병진 노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늘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유일한 선택이었다며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항구적으로 쥐고 나갈 전략적 노선이라며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또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가 소용없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 속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한계는 명확하며 그나마 관광객 유치와 스포츠 대회 유치 등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조건 등을 내걸고 금강산 관광 여객선 유치를 위한 투자 공고를 냈고 지난 28일엔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달 9일 평양에서 제28차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남녀 각 1위에 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31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제재 속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기본 방침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기 때문에 그 방침 하에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모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이 한국과의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그 격차를 핵무기로 극복하겠다는 사실상의 핵 개발 우선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북한 문건을 보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을 때 생기는 여력의 자원들을 일반 경제 부문에 투입해 경제를 일으켜 세우자는 구상으로 설명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DB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도 북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설정해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사실상 핵 개발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발전 방향을 제시한 수준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하고 핵을 병진하겠다고 했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핵 우선발전 후 경제발전으로 전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게 바로 2020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선핵개발, 후경제개발 노선으로 전환을 했어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에 올라선 뒤 이를 협상력으로 활용해 경제 부문의 대외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는 오히려 봉쇄 수준으로까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을 보유할 수는 있을지 모른지언정 세계 경제에 유리된 나름대로의 자력경색만 가지고는 뭐 현대 경제에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핵을 보유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은 사실은 수포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노동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한반도에 엄중한 전쟁 상황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위한 정세 통보 모임을 가졌다고 관영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신홍철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북한의 최고 수뇌부와 주요 전략기지들을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선포한 이상 북한이 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응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8일에도 북한 주재 유럽연합회원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같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를 내비치면서 이런 모임을 잇따라 여는 것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양국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사태 진전과 앞으로의 수사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30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김정남 씨 시신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45일 만이자 북한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상대국 국민을 억류하는 초강수를 둔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체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심증만 남을 뿐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남 씨의 사망 소식이 처음 전해진 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거주지인 마카오로 돌아가기 위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찾았던 김정남 씨가 여성 두 명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북한이 연루됐다는 추정만 있을 뿐 결정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틀과 사흘 뒤 체포된 용의자들이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으로 드러나면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은 잠시나마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17일 북한 국적자 리정철을 체포하고 이어 19일엔 북한 국적자인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북한 배후설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리지현 등이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을 거쳐 이미 평양으로 되돌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인터폴에 이들의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적 용의자는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 등 3명이 추가되면서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수사의 방향이 북한을 정조준하자 이번엔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문제가 외교 분쟁으로 확대된 겁니다. 강철 대사는 기자회견과 언론 성명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 결탁해 이번 사건에 대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강 대사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이례적으로 주재국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고위 당국자들 역시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짐 라작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과의 단교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해 추방했고 북한과 맺은 무비자 협정까지 폐기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비교적 무난했던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남 씨 사례에 쓰인 화학물질이 BX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유엔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통해 금지한 이 물질이 자국 공항에서 사용됐다는 사실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씨 시신의 향방을 놓고도 갈등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의 사망인 만큼 북한으로 시신을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말레이시아는 가족에게 시신을 넘기겠다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남 씨의 자녀인 김한솔 소리남매가 말레이시아에 입국해 DNA를 통한 신원 확인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말레이시아 경찰이 직접 김정남 씨의 아들이 있는 곳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 국면에서 변화가 감지된 건 북한이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평양에 남아있는 말레이시아인은 9명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조치가 나온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언이 급속도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고위직들은 말을 아꼈고 단교 가능성을 내비쳤던 나집 총리는 단교까진 아니라는 발언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는 김정남 씨 시신 인도와 말레이시아인 9명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협상을 시작, 결국 30일인 이날 최종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인질 외교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김정남 씨 시신에 대한 재부검을 실시해 기존 말레이시아의 부검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 국적 용의자들이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지만 북한이 인터폴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는 물론 사건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올 1분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미사일 개발과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행 1위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차지했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중 총 25회에 걸쳐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부여회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기사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 발표부터 3월 28일 조선혁명박물관 개건식 참석까지 3, 4일에 한 번꼴로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이는 집권 초보다는 공개 활동의 빈도가 다소 줄어든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에는 151회, 집권 2년 차인 2013년에는 212회로 하루나 이틀에 한 번꼴로 공개 활동을 했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장 시찰 등 경제 관련 활동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정치 행사는 8회, 그리고 군 관련 활동은 7회였습니다. 경제 분야 활동이 많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경제 발전을 중시한다는 얘기라고 한국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영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체 현지 지도의 동향을 보면 경제 분야의 현지 주도가 수적으로 더 많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병진 노선을 추진을 하면서 이 군사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발전 혹은 이 경제성장을 위한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국가적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하나의 어떤 징표다.
군사 분야에서는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이 많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6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어 3월 18일에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신형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사용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 주시고 몸소 등에 오보도 주시며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분야 공개 활동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2월 16일에 있었던 광명성절 행사였습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의 이복혁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이후 첫 공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회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보면 주석단의 김정은 위원장은 행사 내내 어둡고 침울한 표정에 뭔가를 고민하면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할 때는 주석단이나 청중석에 눈길을 주지 않고 손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남강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이복형 피살 소식을 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남이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전혀 김정은의 어떤 권력 기반에 도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면서까지 대거해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상당히 그 김정은의 어떤 그 정신적, 심리적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수행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13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0회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우 조용원 부부장이 47회나 김 위원장을 수행해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수행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황병서와 조용원의 수행 횟수가 많은 것은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권력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황병서냐 조용원이냐 이걸 떠나서 둘 다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 출신입니다.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쉽게 말하면 이제 히든 캐비넷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조용원은 사실 이제 현지 수행 비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이제 빈도수가 많았다고 볼 수 있고 무슨 뭐 큰 둘 사이의 권력 구도 이런 것보다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김정은의 비선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황병서와 조용원의 뒤를 이어 최용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마원충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순으로 수행 횟수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자취를 감춘 점입니다.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김여정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거나 결혼 또는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자중하는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을 하고 뭐 임신을 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김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좀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지난해 상반기에 9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참석 이후 단 한 번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관 블로그에 올린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부적절하고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의 이런 평가는 당시 틸러슨 장관의 방한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경제 분야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실을 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정착을 하는 데 있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물망초 홍민지 간사입니다.
경제교실 첫 시간인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긴 해도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제에 맞게 그때그때 기수마다 다른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열리는 강의는 벌써 11번째 기수예요. 이번에 경제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교실은 물망초재단에서 운영하는 열린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10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강의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인문학 교실, 예술 교실, 뭐 근현대사 교실, 이렇게 역사, 뭐 문화, 예술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근현대사 교실이었는데 10번째 기수를 맞아서 대마도로 체험학습 갔다 왔습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물망초 사무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첫 시간은 개강식과 함께 물망초 열린학교장 송수현 씨가 대한민국 경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열린학교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이고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경제를 주제로 이번에 열리게 되었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국민 또 그런 의지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존중받고 또 생활하시고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데 저희 물망초
수업을 듣는 탈북민들 경제교실 수업을 앞두고 기대감이 컸습니다. 한국에 와서 경제 분야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계기로 금융이나 경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은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은행 문턱이 가장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제교실 참가자 김윤경, 이순아 씨입니다.
다 어려워져요.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왜냐하면 북한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잘 돼 있지 않으니까. 특히 은행 거래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은행 거래 하는 일이 없죠. 모든 게 다 당황스럽죠. 처음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 적어주는 대로 그냥 했죠. 그때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거 줄기에 가서 없는 거. 네. 그것도 잘 계좌 이체 하는 거. 네. 이거 잘 못되지는 않았는지 해가지고 영수증을 꼭 지참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또 다른 탈북민 박정민 씨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용카드가 가장 신기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북한엔 그런 것 말조차도 없거니와 신용카드란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말조차도 없고 한원에서 교육받을 때 이제 한국 사회에 나가면 신용카드를 잘못 쓰면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 말은 완전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었죠. 아직까지도 익숙해졌다 싶어도 그런 게 되게 어려워. 어쨌든 이게 말을 알아먹더니 들으니까 뜻을.
이번 경제교실은 총 10주 과정으로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고요. 또 부자들의 경제 습관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 경제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 금융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시간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경제교실이 끝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탈북민 조민아 씨입니다.
경제 교실은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좀 살려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뭐 경제를 살리려고 모자라는 면을 좀 보충해서 우리도 한몫하기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더 열심히 들어서 우리도 한번 여기 이바지 해보려고 한몫해보려고요.
조금 딱딱한 경제교실 수업에 지친 탈북민들을 위해서 2교시에는 또 심리치유 시간도 마련이 됩니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예, 행복해요.
행복해요. 예. 나라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근데 인간이 살다 보면 나쁜 환경만 있는 거라고요.
경제교실을 마련한 물망초재단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더 이상 경제라는 단어에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남한 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이럴 순 없겠지만 최소한 은행 업무나 뭐 이런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뉴스를 볼 때나 저거 이제 나 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설명해주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셔도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았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의 결과 오늘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발표가 됐습니다. 뇌물죄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청사 임시유치시설에서 8시간 가까이 대기했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첫 번째 부녀 대통령의 영예를 자랑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새벽 수의를 입고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영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이자 몸통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국 주요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라고요?
네네. 그 이름에는 서울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이 서울구치소가 위치한 곳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경기도 의왕시에 있습니다.
네.
다른 구치소에 비해서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의 거물급 인사들이 수감돼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돼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장관, 차관, 또 최순실 씨가 이곳에 있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입니다. 독방에 수감됐는데요. 일반 수용자 한 67명이 쓰는 12평방미터 3.2평 크기의 방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 검찰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 이후에 재판을 받고 기소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검찰 조사는 다음 주 초쯤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본격적인 재판은 대통령 선거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서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는 또 한 명의 후보가 선출됐군요.
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다른 세 명의 후보와 경선을 벌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오늘 확정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현장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 54.15%의 득표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죠?
네네. 자유한국당의 제1호 당원이 박 전 대통령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인데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로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출된 겁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면서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었고요. 오늘 수락연설에서는 보수 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낼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른 정당에서도 곧 후보를 확정하겠군요.
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대권주자로 선출해놓은 상태고요. 문재인 후보가 지역별로 기세를 지금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4월 8일 전국 대의원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또 어제 세 번째 경선까지 7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소속된 국민의당 4월 4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요. 소수 정당인 정의당에서는 이미 지난 2월에 당원 총투표로 심상정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군요.
네. 한국 갤럽이 지난 28일과 30일 사이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31%로 1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로 2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2위와 3위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45%, 국민의당 16%, 자유한국당이 9% 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오늘 목포 신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실려서 마지막 항해를 끝낸 시각은 지난 3년여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인양 해역을 떠난 지 6시간 정도만이었습니다. 침몰한 지 1080일 만에 귀환입니다. 제주도로 수상여행을 나섰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일반인 승객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요. 오늘 105km에 이르는 바닷길을 넘어온 세월호의 마지막 여정에는 해경 경비함정 5척과 인양 작업자를 태운 바지선 그리고 미수습 가족들을 태운 소형 선박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월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 희생자들에 대한 수색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다음 달 6일 세월호가 부두 위에 완전히 올려진 뒤에 방역 처리를 한 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미수습 가족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수색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새롭게 전해진 소식은 이 수색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특전사 출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지만 그 높이가 아파트 9층에 이를 만큼의 고공 작업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100여 명의 인력이 관련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인양 작업은 중국의 국영기업인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 했지만 목포 신항 부두에서의 세월호 수색, 세척, 미수습자 수습 등의 과정은 한국 기업인 코리아 셀비지가 맡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월요일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과 이제는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I appreciate that you give me opportunity to work from cleaning the table. I'm working now as a broadcaster and I am American.
화요일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들어보는 이야기 미국사.
식민지 군대는 영국군이 자신들의 무기를 압수하러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풍습,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우리가 아는 그 산채하고는 미국은 영 틀리네요. 산위에도 이렇게 한 60...
목요일,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그런데 원래 이날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지침을 보면 잠재적으로 법 집행
4월 3일 월요일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세계 소식을 전해드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3월 26일 러시아 전역에서 평화적 시위자 수백 명이 구금된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성명에서 인권활동가와 언론인을 포함해 시위자를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활동가 겸 반부패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가장 인기 있는 지역에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걸쳐 농지, 아파트, 요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뒤 시민들에게 평화적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발니는 이 같은 재산들은 재벌들로부터 받은 뇌물과 국채은행의 대출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니 씨는 공공안정을 해친 혐의로 15일 구금과 벌금 $350를 선고받았습니다. 모스크바 도심의 알렉산더 푸시킨 광장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나발니를 비롯해 천여 명의 시민이 연행됐습니다. 또 러시아 경찰은 나발니 씨의 모스크바 사무소인 반부패재단에서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단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직원 13명이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토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러시아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야당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를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1년과 2012년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토노 대변인 대행은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체포한 평화적 시위대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시민들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